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7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비핵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최근 사안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빨리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지난 4일 북한의 전술 유도 무기를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신한 트윈 메시지가 북한을 긍정적 방향으로 견인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긍정평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지 13시간 만에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정은 위원장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서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미한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기획이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방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한 두 정상은 이날 35분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하게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에 일본이 주체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치 피해자 가족이 고령화되는 가운데 하루라도 빠른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하면서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통화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가 북한과 상호불신의 껍데기를 깨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며 조건을 붙이지 않고 회담 실현을 지행하겠다는 것이 이를 더 명확한 형태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4일 러시아 소치에서 만난다고 러시아 언론이 7일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러시아 외무부를 인용해 러시아 정부가 두 장관의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에서 베네수엘라 사태와 북한 핵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사태 등 국제 현안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6일 핀란드에서 열린 북극 협의회에서 라브로프 장관을 잠시 만났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두 나라 사이에 분명한 이견이 있지만 접점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을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7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면담 일정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긴급한 이유로 일정을 조정했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조만간 다시 독일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를 배치하는 것은 이란으로부터의 분명한 위협 때문이라고 패트릭 세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이 밝혔습니다. 세너헨 대행은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란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을 재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성명에서 이란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항공모함 에브라함 링컨호와 폭격기를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너헨 대행은 6일 도발을 중단하라고 이란 측에 촉구하면서 이란이 미국이나 미국의 이익을 공격하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2000년 이후 지구에서 매년 평균 650만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졌고요. 전체 생물 종 가운데 100만 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유엔이 경고했습니다. 포유류의 25%, 양서류의 40%, 상어종의 3분의 1이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동식물종의 멸종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7차 유엔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 총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채택된 보고서에 따르면 생태계 파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기술과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토지 이용인데요. 과거 20년간 새로 만들어진 농지 중 절반은 천연림을 훼손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과다한 생산과 소비, 기술 발전의 요인도 한몫했는데요.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행위나 지역에 장려금을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생태적 복원과 같은 정책이 이행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26도로 일부 구름 낀 하늘을 보이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9도에서 24도, 시내주 10도에서 2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8도에서 20도, 함흥 9도에서 2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9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가 바다 한가운데 갇혀 곤경에 처해 있다면 널 찾기 위해 온 세상을 항해할 거라고 노래하는 코니 텔벗의 노래입니다. Count on me, 날 믿어,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tossing and turning and you just can't fall asleep. I sing a song beside you, and if you ever forget how much you really mean to me, every day I will remind you. Oh,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추가 관세를 전격 예고한 가운데 중국 협상단이 예정대로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터키 선관위가 이스탄불 시장 재선거를 결정하면서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교도소에 수감됐던 로이터통신 기자 두 명이 전격 석방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 무역협상단이 예정대로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단이 9일과 10일 워싱턴에 방문한다고 중국 상무부가 7일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그러나 이번 협상의 최우선 의제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단을 이끌고 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금까지 미국과의 협상에 나섰던 류허 부총리가 이번에도 중국 협상단을 이끌고 워싱턴에 방문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인상을 전격 예고하자 주요 매체들은 중국 관리들을 인용해서 중국 협상단의 방미 일정이 연기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고 전했고요. 또 류허 부총리가 방미 협상단을 이끌지도 미지수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나요?
네, 오늘 10일부터 현행 10% 관세를 매기고 있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로 올리고 또 지금까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3,25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새로 매기겠다고 5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하면서 양측의 협상이 너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6일에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해마다 대중국 무역으로 5천억 달러를 손해보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이 예정대로 미국에 와서 추가 협상을 하기로 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인상 발표에 최대한 맞대응을 자제하고 계속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인 거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7일 정리 브리핑에서 중국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며 협상에 진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세를 추가하는 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양측의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힘을 얻었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군요.
예, 뭐 지금까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이 대중국 협상 전면에 나섰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6일 기자들에게 지금은 협상이 결렬되고 되지 않고 있지만 만일 10일까지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관세가 부과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다시 강경하게 돌아선 이유는 뭘까요?
네, 중국이 전에 했던 약속을 저버렸다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말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강경파로 알려졌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은 근본적으로 중국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주 중국의 실질적인 합의 이행을 위한 법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면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중국 무역 협상의 한 축이죠. 무누신 장관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예, 무누신 장관은 라이트하이저 대표보다는 좀 온건한 편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 걸쳐서 새로운 정보로 인해서 협상이 후퇴하고 있다고 확인했는데요. 무누신 장관은 더 자세한 말은 하지 않고 당초 미국 정부는 이번 주에 협상을 종결짓기 원했다 이렇게만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정보라는 건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 등 주요 매체들은 중국이 기술 이전 강요 금지 등을 법제화하겠다는 기존의 합의를 어기고 그 대신에 규제나 행정조치를 하는 걸 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 트위터에 적은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비난한 건 이 같은 상황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당초 이번 워싱턴 회담이 양측의 마지막 협상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았었죠.
예, 지난 1일에 베이징 회담에 이어서 이번 주 워싱턴 회담을 끝으로 1년 가까이 이어진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종료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인상 경고 속에서 진행될 이번 워싱턴 협상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 최대 도시죠. 이스탄불시가 시장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고요?
예, 터키 최고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최근 치러진 이스탄불 시장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결정했습니다. 11명으로 구성된 터키 선관위는 이날 찬성 7대 반대 4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선관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예, 지난 3월 말에 치러진 선거에서 부정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는 겁니다. 터키는 지난 3월 31일 전국적으로 지방선거를 치렀는데요. 이스탄불시에서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이끄는 이 집권 정의개발당이 내세운 비날리 이를드름 전 총리와 야당인 공화인민당 후보인 에크렘 이마모울루 후보가 접전을 벌였는데요. 0.25%포인트로 매우 근소한 표차로 이마모울루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집권당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정의개발당은 최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선거 결과 불복 심사를 요청했고요. 선관위는 그동안 심사를 거쳐서 6일 그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측은 터키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선관위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이스탄불 시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해왔었죠.
예, 이스탄불에서 지난 4일 열렸던 이 산업인협회 신청사 개관식 연설에서도 시민들의 요구가 많다며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스탄불은 터키 최대 도시이긴 하지만 또 에르도안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고향으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큰 곳이기도 하지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스탄불 시장도 역임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1994년 당시 정치 신인이었던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스탄불 시장에 당선되면서 이 터키 정치권의 핵심 인물로 부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관위의 재선거 결정에 야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에크렘 이마모올루 이스탄불 신임시장은 시장에 취임한 지 20일도 채 안 돼서 6일 당선증이 취소됐는데요. 선관위의 재선거 결정이 내려진 후 이스탄불 시내에 나와 당국의 결정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재선거 날짜는 정해졌습니까?
이 터키의 관영 아나돌로 통신에 따르면 재선거는 6월 23일로 잡혔습니다. 이마모올루 시장이 속한 공화인민당은 이번 결정은 국민의 뜻을 뒤집는 것이고 법과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명백한 독재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이스탄불 시장직은 공석인가요?
아닙니다. 알리 예리카야 현 이스탄불 주지사가 재선거 때까지 시장 대행으로 임명됐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이스탄불 시내 곳곳에서 선관위의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자들은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고 반정부 구호를 외쳤는데요. BBC 등 주요 외신들은 시위대가 선관위의 에르도안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얀마 교도소에 수감됐던 로이터 통신 기자 두 명이 전격 석방됐군요.
그렇습니다. 양군 외곽의 교도소에서 1년 넘게 갇혀있던 와론 기자와 초소의 우 기자가 7일 대통령 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윈민트 미얀마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미얀마 세헤르기에서 수천 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는데요. 두 기자 역시 이번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두 기자가 1년 넘게 수감돼 있었다면서요?
예, 무려 500일이 넘습니다. 오랜만에 자유의 몸이 된 두 기자는 이날 교도소에서 걸어 나오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또 손을 흔들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 와론 기자는 동료 기자들에게 절대 취재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빨리 편집국에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로이터통신 소속인 두 기자가 왜 미얀마 교도소에 갇혀 있었던 겁니까?
네, 로힝야 난민을 취재하다가 공직비밀법 위반으로 체포됐습니다. 두 기자는 지난 2017년 12월에 체포됐고요. 지난해 9월에 기소된 뒤에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로힝야 난민이라면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주로 미얀마 라카인주에 모여 사는데요. 미얀마군의 탄압으로 수많은 사람이 살해되거나 이웃나라로 피신해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미얀마군이 테러 척결을 이유로 로힝야족을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살인과 고문, 방화, 성폭력이 이어졌는데요. 이 두 기자는 가해자들 또 목격자,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참상을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이들이 범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본 거군요.
네,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비밀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기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기자는 취재 과정 중에 가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경찰 관리가 문서를 건네줬고 이를 받은 직후에 체포됐다며 함정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얀마 대법원 역시 이들 기자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2주 전이었는데요. 미얀마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두 기자에게 문서를 건넨 경찰관 역시 식사자리에서 만남은 두 기자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었다고 폭로를 했지만 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징역 7년형을 확정 지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통령 사면으로 석방이 됐는데 두 기자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큰 상도 받았죠.
예, 와론 기자와 초소우의 기자는 이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보도한 공로로 지난달 미국 언론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퓰리처상의 국제보도부문상을 받았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이 와론 기자와 초소우 기자를 석방하라고 요구해왔는데요. 미얀마 정부가 두 사람을 체포한 뒤 미얀마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오랜 군부 정권에 종식하고 민주화를 추진해오던 미얀마 정부에 대한 첫 번째 시험대라는 그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기자의 석방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반응 살펴볼까요?
네. 자, 우선 두 기자 소속 기관인 로이터통신의 스티븐 애들러 편집국장은 성명을 내고 511일 전에 체포된 이후 그들은 전 세계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며 그들의 복귀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미얀마 인도주의 조정관 역시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석방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처는 언론 자유 신장을 위한 도약이자 민주주의로 전환하겠다는 미얀마 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예, 미국은 그동안 두 기자의 석방을 계속 촉구해왔는데요. 미얀마 현지 미국 대사관은 이 두 기자가 석방된 걸 환영한다며 이들이 가족들과 재회하게 된 것이 기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 있습니까?
네, 연방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바 장관은 특검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는 민주당 요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문신 재무장관은 하원 세출위원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내역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비베스트 운동 1주년을 맞아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선수가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인 대통령 자유메달을 받은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뮬러 특검 보고서를 놓고 연방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계속 대립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법사위원회는 6일 바 법무장관에 대해 의회에 모독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네들러 위원장은 지난 3일 편집되지 않은 특검 보고서 전문을 요구하면서 6일 오전 9시를 최종 마감 시한으로 정했던 바 있습니다.
If we don't get that, we will proceed to hold the Attorney General in contempt, and we'll go from there.
네, 그때까지 보고서를 받지 못하면 바 장관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네들러 위원장은 6일 성명에서 법사위원회가 편집되지 않은 보고서 전문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받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스티븐 보이드 법무부 차관보가 네들러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직원들과 8일 만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건데요. 네들러 위원장은 6일 밤에 양측이 7일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 모임에서 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되는데요. 법사위는 8일 바 장관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 모독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이 결의안을 표결에 붙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법사위원회를 통과한다면 하원 전체 표결에 올리게 되는데요. 하원은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통과되면 이론상으로 봤을 때 연방의회는 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체포해서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19세의 말에 이 연방대법원이 당시 상원이 법무장관의 형제를 체포한 일이 있었는데 이를 하펀이라고 결정한 바 있었죠.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아닙니다. 이 연방의회가 마지막으로 이런 권한을 행사한 지 100년이 넘었다고 하고요. 로이터통신이 전문가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데 따르면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뭐 다른 방안으로는 의회가 연방검찰에 요청해서 바 장관에게 형사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의회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이 형사법으로 다룬다는 건데 이 또한 가능성은 낮고요. 보통 이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의회 모독죄 적용은 지나친 처사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더 콜린스 의원은 법무부가 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의회 모독죄를 추진하는 건 비논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도 7일 이제 이 뮬러 특검 보고서 문제는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말했습니다.
특검 보고서에서 편집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법무부와 특검이 기밀로 생각하는 내용이죠. 이 바 장관은 앞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이 대배심 증언, 사생활 노출 위험이 있는 개인정보 등은 편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이 원본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로이터통신은 한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서 보고서 내용 중에 약 7%가 편집됐다고 전했는데요. 이 대부분이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러시아가 개입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직 연방 검사들이 공동 성명을 냈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뮬러 특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증거를 밀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사법 방해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전직 연방 검사 370명 이상이 이 성명에 서명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소속 전직 검사들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이 법무부 방침만 아니라면 트럼프 대통령을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대립하고 있는 부서가 법무장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이 하원 세출위원회에 맞서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닐 세출위원장은 앞서 재무부 산하 연방국세청 이 IRS의 편지를 보내서 트럼프 대통령의 6년 동안의 세금 명세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무부는 그동안 이 문제를 계속 고려 중이라면서 여러 차례 마감 시한을 어겼는데요. 무느신 장관이 6일 세출위에 편지를 보내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최종적으로 밝힌 겁니다.
왜 응할 수 없다는 건가요?
네, 개인 세금 정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무느신 장관이 지적했는데요. 이 합법적인 입법상의 목적이 결여된다는 겁니다. 무느신 장관은 법무부 권고에 따라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이 편지에서 설명했는데요. 곧 법무부가 좀 더 자세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닐 세출위원장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률 고문과 논의한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백악관은 이에 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벌이고 있는 비베스트 운동이 1주년을 맞았다고요?
그렇습니다. 7일 백악관 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멜라니아 여사는 1주년을 맞아서 비베스트 운동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의 말 들어보시죠.
This past year has shown me that children are vulnerable to more than just social media. And I so expanded one of my pillars.
네,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이 보니까 아이들이 이 소셜미디어, 즉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만 취약한 게 아니었다고 멜라니아 여사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온라인상의 안전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비베스트 운동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비베스트라고 하면은 최고가 되자, 최고가 되게 하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어린이들이 맞닥뜨리는 여러 문제를 다룸으로써 어린이들이 각자 원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한다는 건가요?
네, 이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해 비베스트 운동을 발표하면서 세 가지 기둥으로 어린이 복지 증진과 오피오이드 남용 근절, 긍정적인 소셜미디어 활용을 내세웠습니다. 먼저 이 복지 증진은 건강한 생활과 친절, 존중, 격려 등을 바탕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마약이나 소셜미디어상에서 벌어지는 괴롭힘 등에 잘 대처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또 이 소셜미디어 사회관계망 서비스상에서 말을 골라서 하고 서로 존중하고 연민의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자고 독려하는 내용인데요. 어려서부터 온라인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소셜미디어를 좀 더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중독 문제가 심각한데요. 비베스트 운동에서 이 문제도 다루는군요.
그렇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6일 이 분야 역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마약 중독자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에게만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연령대 어린이들과 젊은 엄마들로 대상을 넓힌다는 겁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지난해 비베스트 운동을 발표하면서 중독자 가정을 지원하고 마약 금단 현상에 관심을 모으며 부모들에게 건강한 임신의 중요성을 일깨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상을 확대하게 된 건가요?
네, 지난 1년 동안 이 부모와 교사, 의료 관계장 등으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은 결과라고 합니다. 백악관이 7일 이 1주년 기념 행사에서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멜라니아 여사는 이 동영상에서 많은 어린이가 멜라니아 여사에게 편지를 보내 약물 남용과 온라인 안전 문제 우려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베스트 운동을 위해서 멜라니아 여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네, 뭐 별로 뚜렷한 활동이 없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이 멜라니아 여사는 그동안 미국 내 15개 주에서 다양한 행사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오클라호마와 이 네바다주 등을 방문하고 어린이들과 만나서 소셜미디어와 오피오이드 중독이 미치는 영향을 얘기했는데요. 지난 3월에는 백악관에서 여러 정보기관이 펼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미국 내에서만 비베스트 운동을 벌이는 게 아니죠?
네, 이 외국에도 비베스트 운동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7일 오는 가을에 이 비베스트 운동 홍보를 위해 외국 순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세부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방문 국가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지난해 10월에 이 단독으로 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서는 등 9개 나라에서 이 비베스트 운동을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멜라니아 여사가 비베스트 운동 때문에 비판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 멜라니아 여사가 이 소셜미디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이 불링, 그러니까 이 약자를 괴롭히는 행동이나 이 왕따 같은 행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 정치인이나 언론인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 때문인데요. 멜라니아 여사는 또 지난해 인터뷰에서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골프 황제로 불리는 타이거 우즈 선수가 큰 상을 받았군요.
네, 미국에서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죠. 이 대통령 자유 메달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백악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우즈 선수에게 직접 메달을 수여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및 롬니 연방 상원의원 등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여러 의원을 비롯해서 태국계인 우즈 선수의 어머니 그리고 두 자녀, 여자친구 등이 참석했습니다.
운동선수가 이렇게 자유 메달을 받은 일이 또 있나요?
네, 여러 명 있습니다. 우주 선수를 포함해 그동안 33명이 받았고요. 골프 선수로서도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하지만 현역 선수가 자유 메달을 받은 건 우주 선수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현역 선수로는 처음으로 민간인 최고 영예를 누리게 된 우주 선수,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뭐 매우 감격스러워하는 표정이었는데요. 6일 연설에서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는 이 목이 메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주 선수의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I just want to say this has been an unbelievable experience and to have the support that I've had for all these years.
네, 우주 선수는 믿을 수 없는 경험이라고 말했는데요.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늘 함께하며 도와준 이들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 선수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죠.
네, 이 골프 애호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 선수와 여러 차례 골프를 함께 하기도 했는데요. 우주 선수가 지난달 주요 골프 대회인 메스터스에서 우승하자 트위터로 자유 메달을 수여하겠다고 일찌감치 밝혔습니다. 우주 선수는 스포츠에서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도 재기와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칭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우주 선수를 상당히 길게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했나요?
네, 거의 15분에 걸쳐서 우주 선수의 기록을 일일이 소개했는데요. 이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수 가운데 한 명이고 진정한 레전드, 진정한 신화라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 우주 선수가 골프를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소개했다고 공을 내세웠습니다.
우주 선수가 최근에 관심 받는 이유가 있죠.
네, 왜냐하면 이 많은 어려움을 딛고 이 재기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우주 선수는 이 21살이던 1997년에 이 조지아주 오거스타에서 열리는 메스터스 대회에서 우승했는데요. 당시 최연소, 최저타, 최초의 아프리카계, 최초의 아시아계 우승 기록 등 다양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려 12년 동안 세계 순위 1위 자리를 지키면서 뭐 우주 선수의 아성을 깰 사람이 없어 보였는데요. 하지만 불륜과 이혼 등 이 개인적인 일에다가 부상까지 겹치면서 한동안 이 최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상을 극복하고 지난달 14년 만에 이 메스터스 대회에서 다시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 곡은 릭 애슬리의 첫 싱글인데요. 이 곡이 수록된 앨범은 영국에서 5주 동안 1위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Never Gonna Give You Up. 릭 애슬리가 부릅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데 대한 두려움은 남부인들을 하나로 결속시켰습니다.
존 브라운 같은 작자가 또다시 나타나 우리를 공격한다면 나 역시 총을 메고 나설 겁니다.
배심원들은 존 브라운에게 내려진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차라리 교수형을 당하겠습니다.
존 브라운의 죽음은 노예제 반대에 대한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1860년 미국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나라가 분열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5부 에이브라함 링컨의 등장.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노예제 문제로 분열돼 있었습니다. 남부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노예제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북부 출신의 의원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은 민주당의 정책에 실망한 의원들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1860년 4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전당대회에서는 일리노이주 출신 스티븐 더글라스 상원 의원과 엘라바마주 출신의 윌리엄 얀시 의원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스티븐 더글라스 의원은 노예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이 노예제를 원하지 않는 준주에서는 연방법으로도 이를 합법화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얀시 의원은 민주당 정강에 노예제를 지지하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부 민주당 의원들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우리 당위원회는 3개의 정강을 마련했습니다. 첫째는 노예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준주의 주민들에게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권리는 대법원이 갖는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누구도 다른 주의 노예제에 대해 합법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강들을 볼 때 스티븐 더글라스 의원은 우리 민주당의 정강에 맞지 않는 인물입니다.
윌리엄 얀시 의원은 노예제 정강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노예제를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결코 연방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예 소유주들의 권리가 계속 묵살된다면 연방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건 노예제 반대 의원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윌리엄 얀시 의원은 또 노예들의 반란 위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노예들의 반란은 남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명예를 위협하는 휴화산과 같은 겁니다. 북부의 행동이 이 화산을 터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부 출신 민주당원들은 윌리엄 얀시 의원의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우리 북부 출신 민주당원들은 남부의 이익을 지켜주는 건 이제 지쳤습니다. 윌리엄 얀시 의원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고 굴욕을 참으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남부의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윌리엄 얀시 의원의 말대로 결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노예제를 지지하는 정강은 채택될 수 없다는 쪽이 힘을 얻었습니다. 윌리엄 얀시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의 아칸소와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의원들이 윌리엄 얀시 의원과 함께 탈당했습니다. 탈당한 의원들은 별도의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노예제를 지지하는 정강은 승인했지만 대통령 후보 지명은 미뤘고 북부 출신 민주당 의원들 역시 대통령 후보는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분열을 겪는 동안 공화당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공화당은 의문의 여지 없이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뉴욕주 출신의 윌리엄 시워드 상원 의원이 선두 후보로 나섰습니다.
공화당의 정강은 노예 소유주들에게 새로운 준주의 노예제를 도입할 권리를 주는 건 거부합니다. 우리의 정강은 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들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주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서부 정착민들이 자유롭게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고 도로와 운하를 개설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시워드 의원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시워드의 경쟁 후보는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에브러햄 링컨이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는 모두 세 차례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가 진행될수록 링컨 후보에 대한 지지표가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후보 지명에 필요한 표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네 번째 투표에 들어가기 전 오하이오주 출신의 어느 대의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넓은 회의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한 가지 알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윌리엄 시워드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만 네 번째 투표에서는 마음을 바꿔서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질 생각입니다.
투표 결과 에브러햄 링컨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얻는데 충분한 지원을 얻게 됐습니다. 남부 출신과 북부 출신으로 분열됐던 민주당도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해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대회에서 회의장을 뛰쳐나갔던 의원들이 다시 복귀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의원 의석을 놓고 또다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부 출신 대의원들 대부분이 또다시 회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은 대의원들은 투표를 통해 스티븐 더글러스 의원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정했고요. 회의장을 떠난 의원들은 별도로 켄터키주 출신의 존 브레킨 브릿지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1860년 여름, 전국에서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에브러햄 링컨은 그다지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계획 짜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스트레스 받고 부담될 때가 있죠. 이럴 때 너무 깊게 생각 안 하고 마음 편히 갖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Go with the flow. Go with the flow. Go with the flow. Go with the flow. 이 표현은 흐름에 맡기다는 뜻인데요. 어떤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미리 걱정하지 않고 대세에 따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like to go with the flow and not prepare too much for interviews. 나는 면접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기보다는 흐름에 맡기는 것을 선호해. Go with the flow and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말고 대세를 따라. I don't like to make plans when traveling. I go with the flow. 나는 여행할 때 계획을 미리 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상황에 맡기는 편이야.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 like to go with the flow and not prepare too much for interviews. Go with the flow and don't worry about it. I don't like to make plans when traveling. I go with the flow. 오늘은 go with the flow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Jitterbu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매미 부릅니다. 춤을 추러 갈 땐 날 깨워줘요 라고 노래하는 Wake Me Up Before You Go Go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merica.